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늘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한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으로 탐지된 미사일을 파괴하는 요격 단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북한의 탄도탄을 모사한 가상의 모의 표적을 각국의 이지스 구축함 및 탐지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스테덤함과 디카터함, 한국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참여하는 미사일 추적 탐지 합동 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보안관을 칼로 찌르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22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랍연맹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럽 국가들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예루살렘을 두 국가 모두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파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예루살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소탕을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반군이 남부 도시 마라위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말 만료하는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의회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틴 엔다나르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IS와 분리 독립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5년 만에 영화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문화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사우디 내 상업용 영화관에 면허를 부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쯤부터 영화관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은 알코바르 지역의 IMS 영화관 단 한 곳입니다. 사우디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영화관들이 있었으나 1979년 이슬람 부흥운동의 여파로 폐쇄됐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 당국은 내년 3월부터 여성들에게도 운전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이 약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0일 오후 현재 약 23만 에이커 면적의 대지가 불에 타면서 캘리포니아 현대 역사상 9번째로 큰 산불을 기록했습니다. 또 800여 채의 집과 건물이 전소되고 가축 수십 마리가 죽고 주민 2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어제도 불길이 커지며 5만 에이커가 불에 타고 주민 약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고 미국은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안보 문제라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가 북한 정권에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 knows? I just tell you folks, you're in good hands. That's all I can say.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독재 정권에 가해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고 미국도 많은 제재를 가했다면서 제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작동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본 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Hey, they left me with North Korea. They left me with a mess in the Middle East. They left me with Afghanistan, which was a disaster. We'll make a lot of progress in Afghanistan.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가 현 상태로 북한과 중동, 아프가니스탄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등을 엉망인 채로 물려받았지만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봉쇄로 북한의 수출과 기술 획득을 막고 사이버 기술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 작전을 제안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to put both incentives and pressure.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결국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해 열릴 겁니다. 외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제 공격까지 가지 않는 세 가지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입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결의와 최소 중국의 묵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옵션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기술들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는 공격적인 사이버 보안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외교와 군사 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I think it's quite severe. I would say the chances of a war involving a nuclear detonation are probably approaching 10%. I think there's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0% 정도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북한 문제를 여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70%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제 공격을 언급하셨는데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not an effective option because the escalation would lead to probably 500,000 to 2 million people.
저는 선제 공격이 효과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확대된다면 아마 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할 겁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정밀 타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추구하는 건 불장난처럼 위험합니다. 우리는 외교와 제가 앞서 언급한 옵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억제력을 갖춘 정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상 봉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from China.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할 겁니다. 양쪽 해안에 10척씩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소 이들의 무기니라도요. 또 이 작전을 관장할 지휘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나 큰 지휘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작전은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해양 국가들과 함께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이 작전의 장점은 북한의 수출 능력을 제한하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술 지원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기술들을 막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겁니다. 해상으로 기술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상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이 될 테니까요.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을 어디에 그었을까요?
Think of it as two streams of threat that are coming together. One is the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stream is complete.
지금 두 가지 줄기의 위협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데 이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미국의 모든 도시에 도달할 ICBM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줄기는 강하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완성하면 두 가지 줄기가 연결됩니다. 핵무기를 발사해서 미국 전역에 전자기파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의 핵심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역량만 갖춰도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Correct. We're not quite there yet. We probably have 12 to 18 months. The next step we will see, in my view, will be
in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점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다 같이 외교적 해결책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북한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안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 또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상황이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만이 있을 수 있고 진지한 대화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또 펠트먼 사무차장이 오판을 막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창구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 기간 북한 내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만나고 식료품 공장과 결핵예방센터, 유방암센터, 소아병원 등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사무차장급 고위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다양한 경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장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기진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I don't think we'll have a preemptive strike. I think we'll find ways to keep increasing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until they...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깅그리치 전 의장은 7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은 선제 공격보다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경제적, 재정적 압박 등 북한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ould do it if you absolutely had to, but it is very dangerous because of the danger of the threat.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선제 공격을 취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가해질 위협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을 타격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ight be, and if there is, we'll strike. I mean, what I think what they're proving this week, and what General Mattis has said, now Secretary Mattis has said over and over, is if we have to, we will strike.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듭 말했듯이 필요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춰 엄청나게 강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1995년부터 1999년 공화당을 이끌었던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물망에 올랐고 이후 국무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짐 존슨은 이날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며 대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China wants to put an end to this problem that they could and should do it. You can't.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바로잡길 원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believe that U.S. Chinese cooperation is successful in this one. Will could usher in a new era.
존스 전 보좌관은 미중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겠지만 실패한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일본 북부 해안 곳곳에서 표류 중 발견되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함께 북한 당국이 무리하게 어획량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일본 해안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보도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표류 선박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표류 중 발견되는 북한 선박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월 2 내지 5건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28건으로 늘면서 일본 당국의 공식 집계가 공개된 2013년 이후 월 단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특히 12월에도 하루가 멀다고 표류 선박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역대 기록을 깰 전망입니다.
예, 2013년부터 일본이 공식 집계를 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과거에는 한 몇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까?
예, 일본 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13년에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 65건, 2015년 15건, 2016년 66건이었고
예.
올해는 10일 현재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표류 선박들에서 시신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고요?
예, 적게는 두세 구에서 많게는 여덟 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신들은 남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렇게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가을부터 겨울철에 대륙에서 부는 북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청진이나 함흥, 원산 등지에서 출항해서 물고기를 잡다 무슨 이유에서든 사고가 나면 해류에 떠밀려 일본 북부 지역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사고도 그만큼 잦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고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 길이 10m 안팎의 작고 낡은 목선인데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기관 고장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게다가 식량도 부족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선원들이 사망해서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m 안팎의 작은 목선, 게다가 굉장히 낡은 목선으로 먼 바다에서까지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 상당히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발견된 북한 선박들이 육지에서 5마일 이상 가거나 3m 이상의 파도를 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 낚싯배 정도인데 이런 배로 오징어나 명태 등을 잡기 위해서 최고의 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태 인근까지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
대화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해 있어서 올 들어 지난 7월 이후에만도 이 지역에서 불법 어로중 경고를 받은 북한 어선이 2천 척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선박들이 왜 이렇게 사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먼 바다에 나와서 조업을 하는 걸까요?
예,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할당량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 북한에서 수산물은 외화벌이 수단인데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정책적으로 물고기 잡이 전투를 독려하고 있고 결국 소형의 낡은 목선으로 무모하게 먼 바다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예.
이 북한 어선들은 당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해 어업권을 중국 배들에 팔아넘긴 탓에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 선박이 일본 해안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건데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북한 요원들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대부분 해안 지방에서 북한 공작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구조된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현지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이 계속 발견될까요?
예, 북한에서 식량난과 외화난이 계속되는 한 사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을 앞둔 시점에 고기잡이가 활발하고 사고도 이때 많기 때문에
예.
12월 이후에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일본 해안에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뉴스 해설에서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사례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의 BX 사용 문제를 공식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영국은 2017년 10월에 열린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경작용제 BX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등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살해 과정에서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 BX가 사용돼 큰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공식 지목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유엔총회는 최근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도 북한이란 단어를 제외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공식 문서, 그것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채택된 결의 2372로 이행사항을 나열하는 보고서에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 파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영국 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2017 치안범죄법을 통해 제재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마련되고 이들의 최대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북한과 관련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시 48시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 의한 특권이나 면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으며 최일 대사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중대한 어려움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연계해 자국민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날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통상 5장에서 10장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제출한 2372로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러시아 외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1호가 채택될 당시 각 내각과 정부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5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에 2270호 이행보고서 때도 단 세 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대북 제재에 관한 법령을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조달과 판매, 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2372로 이행 보고서 제출국은 모두 32개 나라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곧 대표단 구성원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평창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는 백악관 언론 발표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백악관이 곧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미 해결 문제라면서 선수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다음 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브리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해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7일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토마스 바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논의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는 김일국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8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IOC 본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은 새롭게 선출된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통적 상견례 차원이라며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보실은 또 조선올림픽위원회 오철민 사무국장과 고철호 위원이 이번 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올림픽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바흐 IOC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바흐 위원장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지난달 15일 VOA에 북한 선수들의 경기 참가와 훈련 캠프 참여 비용을 대는 문제로 국제스키연맹과 국제빙상경기연맹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렴대옥과 김주식조가 유일하게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지난 11월 30일까지 ISU에 참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일반 출전권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참가를 요청할 경우 IOC는 특별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ISU는 관련 내용을 묻는 V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제유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지난 수십 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온 원유를 끊어야 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 선임 고문을 역임하고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2013년을 끝으로 더 이상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국 경제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를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You know, I think it means the Chinese are getting much more serious about their
중국이 북한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만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플로리다에서 만나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요. 또 북한은 9월에 또 한 번 핵실험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뿐만 아닌 그들의 경제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느낀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중국 정부가 정제유 수출을 금지한 건 사실로 봐야겠죠?
It must be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yes.
중국 정부가 금지한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류가 아예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많은 밀수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 유류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휘발유 값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구매해서 북한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많이 볼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금지하려 할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 문제를 말할 땐 원유라는 말로 통용됐었는데요. 이제는 정제유와 원유를 구분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대북 제재 측면에서 정제유와 원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To me, the more interesting issue is the crude oil.
저는 원유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원유 수출을 당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주지 않았죠. 반면 정제유는 10%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유 문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선 어느 때라도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 당국이 원유를 끊음으로써 최후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있나요?
The news media in China, the Global Times article last...
올해 8회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언론들은 왜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30여 년 전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파이프를 연결하고 봉화 화학 공장으로 알려진 백만 정제소도 중국이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입장에선 일종의 대북 원조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원유 무상 공급을 왜 지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봉착한 겁니다.
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을 한 개만 보유하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s talking, you know, he's comes from ExxonMobil, I think, right? He's from a huge oil company.
아마도 틸러슨 장관이 미국의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대형 정유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선 봉화화학 공장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서양 시각에선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은 440만 배럴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제유는 이것의 절반 정도인 220만 배럴이 수출됐고요. 원유가 정제품으로 나올 땐 원유와 비슷한 양으로 나옵니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정제품으로 나올 뿐이죠. 북한은 매년 600에서 700만 배럴의 정제유가 필요한데 3분의 1을 중국 원유에서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된 정제품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정제유를 전혀 사지 못한다고 해도 전체 유류 필요량의 3분의 1만을 줄일 뿐입니다. 물론 이는 원유 공급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그만큼 원유가 그들의 존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운 교수로부터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문제와 이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 거래에 관여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이뤄진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총 9개로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입니다. 라선국제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은행입니다. 또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와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금벌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포함된 회사입니다. 개인으로는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인 김수광과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 박철남,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고려은행 리성혁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0명과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을 포함해 총 12명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북한 금융거래 활동과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고려금강은행의 차승준을 비롯한 6명이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원양해운 관계자인 김영수는 베트남에서 활동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들의 한국 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가뭄과 대북 제재로 올해 45만 8천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7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올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관계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등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 톤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44만 7천 톤을 수확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앞서 BOA의 7월 말 이후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이미 쌀 등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5만 8천 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국 37개 나라에 또다시 포함시킨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FAO가 지정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9개 나라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미얀마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당일인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주동력은 원유라며 중국의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30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는 건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한계 상황에 돌입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로 북한은 미국 전역을 미사일 타격권에 넣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화성 15형의 핵탄두를 결합해 실전 배치하는 일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존 맥론인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원유 공급 중단 외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올해 채택된 2375까지 모두 9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와 석탄, 철광석, 섬유 수출이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 송출도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제재 카드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서울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 이 북한 압박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이런 그 압박 제재에 직접적으로 더욱더 동참을 심화 확대시키기 위한 압박일 수도 있고.
중국은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100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해 군사 교통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동에서 신의주의 그 봉화화학공장이라는 정유공장까지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요. 조중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유관으로 원유가 예전에는 한 100만 톤씩 하고 그랬어요. 90년 이전에는. 그러다 지금은 한 50만 톤에서 55만 톤 그 사이쯤 해마다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된 휘발유와 디젤유 등은 주로 군부와 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유조선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십만 톤의 휘발유와 디젤유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글 경우 북한 경제가 붕괴돼 전략적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중국은 이미 인도적 이유를 들어 대북 원유 공급을 줄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에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막을 경우 원유가 굳어져 원유 공급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경유전 원유 성분이 워낙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수송하다가 수송을 중단을 하면은 관에 있는 파라핀 성분들이 굳어버린대요. 응고돼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중지되면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녹여줘야 된대요. 파라핀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 용해제를 투입해서 그걸 녹이는데 그 용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은 북한에 제공하던 휘발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정제유 수입이 유엔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인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무력 완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온 점을 들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더라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이 예고 없이 이뤄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계 각국 항공사들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변국은 물론 국제기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전 세계 민간 항공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비해 이미 지난 5월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항공의 로스 파인스타인 대변인은 6일 VOA에 미국에서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고 한국과 홍콩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지나는 특정 영공을 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바뀐 항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올 한 해에만 총 15차례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항공이 조치를 취한 5월 한 달에만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지대공 요격 유도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항공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의 마크 모리모토 대변인은 7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전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민간 항공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상의 안전 수위를 유지하며 운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모든 항로를 운행하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7일 VOA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자사 소속 항공사의 항공기는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의 영공을 피해왔다며 현재도 계속 해당 지역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는 매일 각 항로를 평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순전히 예방조치 차원에서 일본에서 출발하거나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 항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일본 영해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피할지 여부를 매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항공 안전과 안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국가,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영내 모든 미사일 시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각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항공편 승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VOA에 현재 상황을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며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항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항공도 계속 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항공기는 마찬가지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은 7일 VOA에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북한 영공은 물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주로 이뤄진 중국, 러시아 인근 동해상으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항과 항공 변경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빛 확인 등과 같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장은 관계기관이나 당국, 종합통제센터로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라 운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항공은 지난 7월부터 서울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오가는 자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했으며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북한 인근의 자체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를 발사할 당시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 퍼시픽 등 다수의 민간 항공사 여객기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북한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쏜 광명성 4호 이후로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는 세계 젠더 폭력 추방 주간이었습니다. 26일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성에 기인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를 독려하는 각종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에 기인한 폭력은 실질적인 성별과 생물학적 인지에 따른 성별 혹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폭력이 소년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소녀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경시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물리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성에 기인한 폭력은 모든 사회와 경제적 계층, 민족과 인종, 종교, 교육 수준을 넘어 세계 곳곳에 만연돼 있습니다. 성차별은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이런 풍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구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세계 젠더폭력 추방 주간은 이 같은 폐단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평등 실현의 지속적인 장애물이고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여성 억압과 조직원 모집, 공동체를 낙인찍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녀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는 여성평등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세계 각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